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멕시코와 미국 국경지대에서 미완성 지하터널이 발견됐습니다. AP통신은 멕시코와 미국 애리조나주가 연결된 지하터널이 발견됐다고 7일 보도했습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 관계자는 이 터널에서 환기 시스템과 전기 배선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애리조나주 남서부 도시 유마의 국경순찰대 수석대행은 이 터널에 대해 미국 역사상 가장 정교한 터널처럼 보여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국토안보부 수사팀은 지난 7월 말 국경장벽 근처에서 싱크홀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터널 주변에서 발굴 작업을 시작했으며 지난 4일 터널이 발견됐습니다. 국토안보부 수사팀은 터널이 미완성이었던 만큼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또 얼마나 존재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년 전 유마 당국은 애리조나주 한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멕시코로 연결되는 마약 밀수를 위한 정교한 터널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7일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해 중국과 홍콩 관리 11명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홍콩 시민들과 함께하며 홍콩 자치권을 훼손하는 자들을 목표로 우리의 도구와 권위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제재는 자유와 민주적 절차에 대한 중국의 탄압 정책을 이행하는 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미국 내 모든 자산은 동결되며 거래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제재 대상자들이 재정적으로 영향을 받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앞서 람 행정장관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거란 전망에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남 행정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미국의 자산이 전혀 없고 미국 이주도 갈망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를 한다면 그냥 웃어넘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찰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6일 이란이 세계 최대의 테러 후원국이라며 무기금수 조치 연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이날 이같이 밝히면서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들도 제1의 테러 후원국을 지지하는 공동 후원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중동 지역의 평화를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는 자국 국경 바깥에서 혼돈과 혼란을 초래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날인 5일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다음 주 중 이란 무기금수 조치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7일 자국을 겨냥해 발사되는 모든 탄도미사일을 핵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군사전문지인 크라스나야 즈베즈다 붉은별은 이날 러시아군 총참모부 안드레이 스털린 초령과 알렉산더 크랴핀 대령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 고위 장교는 미사일 발사의 핵탄도 장착 여부를 판단할 방법이 없다며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핵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는 자동적으로 러시아의 군사정치 지도부에 넘겨져 상황에 따라 보복 조치의 범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6일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부여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 가전제품 회사인 월풀 생산공장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캐나다는 미국으로부터 이득만 취한다면서 캐나다로 인해 미국 내 알루미늄 사업이 심각히 약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성명에는 지난 2019년 관세를 철폐한 이후 몇 달 만에 캐나다산 알루미늄 수입량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윌버루스 미 상무부 장관의 조언이 명시됐습니다. 앞서 미국과 캐나다가 합의한 관세 유예 협정 조항에는 한쪽 국내 시장을 위협할 만큼 엄청난 수출의 증가가 없는 한 알루미늄과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말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합의한 무역 조치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손상을 해결할 효과적인 대안책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10%의 관세를 부활하는 것이 필요하고 올바르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인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관세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 8월 8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해 조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달 치러질 미한연합훈련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조정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한국으로의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 있는 훈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군축 고위 대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경 통제와 이동 제한을 올해 연말까지 계속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황해도, 강원도, 함경도와 자강도 일부 지역에서 비가 시작되고 오후에는 양강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지 않습니다. 강원도와 황해도 10에서 40mm, 평안도와 함경도는 5에서 2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또 황해도와 평안남도 지역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이 12도, 평양이 23도에서 시작되고 낮 최고 기온은 장진이 23도, 중강은 32도까지 오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달 치러질 미한연합훈련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훈련 실시가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6일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올해 미한연합훈련이 일부 조정돼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프먼 대변인은 이달 중순 실시 예정인 미한연합훈련 규모 축소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상황을 계속 평가하고 있다며 코로나 여파로 기동과 훈련에 변화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계속 훈련을 실시하도록 결정을 내렸다며 미국은 훈련을 중단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호프먼 대변인은 특히 지속적인 연합훈련 실시의 이유 중 하나는 분명히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훈련은 한국군이 전시작전권 전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미국은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을 확실히 하기를 원한다는 설명입니다. 미한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권 전환은 조건부로서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 능력 구비, 마지막으로 전원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 안보 환경 등 3대 선제 조건이 검증돼야 합니다. 이달 실시되는 연합훈련은 미래 연합군 사령부의 완전 운용 능력 FOC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유엔 군축 고위 대표가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군축 체제가 느슨해지고 핵 경쟁 조짐이 다시 나타나면서 핵무기 사용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카미스 이즈미 유엔 군축 고위 대표는 북한은 안보리의 여러 결의에 따라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며 북한의 국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카미스 대표는 6일 일본 히로시마 원폭 투하 75주년을 맞아 가진 독일 슈피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등 기존 핵 보유국과 신흥 핵 보유국인 북한을 구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핵 보유 기간에 관한 것이 아니며 북핵 문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예속되는 매우 특별한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카미스 대표는 이어 미북 대화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매우 우려한다며 유엔은 양측이 협상에 복귀할 것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한 간 대화 채널이 중단된 것도 우려 사안이라며 신뢰와 투명성을 만드는 장치가 핵 위험 감소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카미스 대표는 또 핵확산 금지 조약 NPT 미가입국에 대해 국제적 압박이 더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핵 군축과 무기 통제에는 만병통치약이 없다며 압박만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공식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영내 안보와 관련한 우려를 갖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압박만 아니라 신뢰 구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화가 필요하며 특히 핵 군축이 개발보다 그들의 안보를 강화하는 이유에 대한 더 나은 논의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카미스 대표는 또 고의든 우발적이든 핵무기 사용에 대한 위험성이 냉전 이후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 핵 위험 관리를 위한 대화 채널이 없는 상황에서 계산 착오에 의한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히로시마 원폭 75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의 목표인 핵무기 없는 세상이 더욱 멀어지는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Today?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seems to be slipping further from our grasp.
냉전과 그에 따른 파장의 결과 구축된 군비 통제와 투명성, 신뢰 구축의 망이 느슨해지고 있으며 세계는 분열과 불신, 대화의 부재로 인해 거리낌 없는 전략적 핵 경쟁으로 돌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핵 보유국들이 무기를 현대화하고 위험한 새 무기와 운반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계속되는 이런 추세로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계산착오로 인한 핵무기 사용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어 공동 비전인 핵무기 완전한 제거의 길로 돌아갈 것을 각국에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I repeat my call for states to return to a common vision and path leading to the tot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모든 나라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핵무기 보유국들의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핵 보유국들은 핵무기 완전 제거를 위한 노력을 반복적으로 밝혀왔다면서 지금은 대화와 신뢰 구축 조치, 핵 감축과 최대한의 제한을 위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히로시마 원폭 75주년 성명에서 핵확산 금지조약 NPT 체제에서 평화적 핵 이용 보장을 위한 IAEA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The IAEA helps to make it less likely that nuclear weapons will ever be used again.
IAEA는 핵물질이 평화적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검증함으로써 핵무기가 다시 사용될 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는 전 세계 핵시설을 방문 사찰하고 각국의 핵활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핵확산 금지조약이 문서에 머물지 않고 현실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핵물질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테러리스트와 다른 범죄자들의 악의적 관심을 끌게 된다면서 IAEA는 핵과 방사성 물질, 관련 시설에 대한 보호를 확실히 함으로써 핵 테러 위험으로부터 171개 회원국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의 일부 상원 의원들이 북한 핵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관심이 거의 사라진 분위기에서도 일각에서는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은 지난 6일 화상으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에 2년 넘게 진전이 없는 것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를 탓하고 싶지 않다며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his seems to be a very difficult problem.
미국은 협상 진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시도를 했지만 진전이 없는 데는 북한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케인 의원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을 수 있다는 유엔의 평가를 전한 최근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그들은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다른 나라들과 함께 그들을 멈출 전략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 출석한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에게 현 구도를 바꿀 무언가가 곧 생길 것으로 낙관해야 하는지 아니면 북한은 변화가 없으며 미국이 그들의 계산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Is there any reason that, you know, members of the committee should feel optimistic about, you know, that something is around the corner that might change the equation?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을 의회 차원에서도 모색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최근 미 정치권의 관심이 대선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중국에 집중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거의 사라진 분위기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은 이날 인준청문회에서 케네스 와인스타인 일본 대사 지명자에게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성공 가능성을 거론하며 북핵 프로그램이 지속될 경우 유럽뿐 아니라 한국 등 역내에서 어떤 군비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에 따른 역내 확산 위험을 우려한 발언입니다. 가드너 의원은 일주일 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출석한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도 유일하게 북한 문제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주둔과 동맹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가드너 의원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여전히 행정부의 목표인지를 거듭 물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도 관심사입니다. 케인 의원은 청문회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긍정적인 최종 해법에 여전히 중국의 상당한 관여가 포함될 것으로 보는지 그리고 이런 관여가 필요하다면 현재의 미중 갈등이 상황을 복잡하게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To what extent do we still believe that an ultimate positive resolution of this set will involve significant involvement by China? And how is the current U.S.-China friction?"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중국의 협력이 과연 필수적인지에 관한 근본적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 문제를 정치 공방의 소재로 활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상원 외교의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은 청문회에서 폼페오 장관에게 2년 전 당시는 대북 외교를 1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확언했지만 진전은 없고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더 진전시켰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경 통제와 이동 제한을 올해 연말까지 계속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의 이동 제한 조치 때문에 현장 모니터링 활동이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북한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취한 국경 통제와 여행 제한 조치가 연말까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6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북한 인도주의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의 신종 코로나 대응 조치로 북한 내 활동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그 같은 조치로 북한으로의 물자 수송과 직원들의 이동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평양에 상주하는 유엔 직원 수가 평소 2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의 경우 현재 단 3명의 외국인 직원이 평양에 남아있고 나머지 13명은 다른 곳에서 원격 근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의 이동 제한 조치 때문에 지난 1월 이후 현장 모니터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제재를 면제받은 필수 의약품과 영양 공급 물자, 정수 관련 물품을 담은 컨테이너 28개가 북한에 반입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6월 4일과 23일에는 중국 단둥을 통해 BCG와 혼합 백신 등의 예방접종 백신이 신의주에 들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1분기에 보고된 북한 내 5세 미만 어린이 설사 건수가 6만 9,62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4배나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따른 대대적인 손 씻기 운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또한 영양실조에 걸린 북한 어린이 2만 9,013명을 치료했고 이는 2020년 전체 목표치의 31%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5세 미만 어린이 150만 명에게 비타민 A 보충제를 지원했고 6개월에서 23개월 영하 49만 명에게 미량 영양가루를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임산부와 산모 31만 6천 명은 복합 종합 영양제를 전달받아 지금까지 복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주민 10만 명의 식수를 책임질 물 공급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고 16만 명을 위한 식수 시스템 2개에 대한 보수 공사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대북 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 2,250만 달러 가운데 62%인 1,380만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자금이 목표치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만성적 상황은 북한 내 사업을 방해하며 이는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사태가 현존하는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는 별도로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자금도 모금하고 있다며 현재 목표액 465만 달러 가운데 56%인 251만 달러가 모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올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북한 어린이가 267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희입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 WFP는 한국 정부가 WFP를 통해 1천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WFP 동아시아 태평양 지부는 6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 추진 소식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이번 대북 지원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와 여성을 돕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이번 지원의 정확한 실행 시점과 구체적 사업 계획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6일 정부가 이날 남북교류추진협의회를 개최해 세계식량계획 WFP의 북한 영유아 여성 지원 사업에 1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WFP가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이 사업이 북한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인 영유아와 여성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한국 정부는 지난 6월에 이번 사업 지원을 의결하려 했지만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에 따른 남북관계 악화로 보류한 바 있습니다. 총 지원금 1천만 달러 가운데 800만 달러는 영양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이고 나머지 200만 달러는 취로 사업을 통한 식량 지원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주 사이에 두 차례나 신종 코로나 관련 당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금 상황의 중대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개성 지역의 방역 강화를 통해서 한국에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는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6일 김정은 위원장이 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무국 회의에서 개성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식량과 생활 보장금 특별 지원을 결정하고 실행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소집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방역수위 강화를 논의한 지 11일 만에 열렸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정무국 회의의 결정은 북한이 코로나 상황을 얼마나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6일 VOA에 당 중앙이 정무국에서 발표된 조치들이 상당히 긴급하고 광범위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당국이 코로나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한 사람이 개성시에 도착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광범위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책 발표를 통해 전달하려는 대내적 메시지에도 주목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고스 국제관계국장은 북한 당국이 관련 사안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전달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런 대응이 북한을 제외한 외부 세계가 매우 위험한 곳이라는 북한의 선전과도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급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북한은 안전한 곳이고 정권은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And by having these high profile meetings, it really kind of validates that narrative.
중앙정보국 CIA 출신의 숙임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김 위원장이 최대 비상체제 전환 등의 대응을 통해 지도자로서 바이러스 억제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제2북한 탈북민을 공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자로 지목한 것은 체제 안정 유지와 연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nd I think the policy implication is again, as you mentioned, for human stability.
김 위원장이 코로나 관련 책임을 지는 것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는 한국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를 인정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북한이 1월부터 적극적으로 코로나 경계태세를 취하며 대응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려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성의 경우 코로나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불가피하게 인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이 흥미롭다고 평가했습니다.
First of all, Kim Jong-un, the North Koreans have been very proactive in announcing their vigilance.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남북 경협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위치하고 있던 개성시를 의도적으로 지목했으며 이를 통해 대남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숙임 정책분석관은 한국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고스 국장은 한국과 거리를 두려는 북한 당국의 전략의 연장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자에 대한 대처를 통해 북한 당국이 스스로 바이러스에 대응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을 가능한 바이러스 감염 근원지로 지목함으로써 한국과의 거리를 두는 김 위원장의 결정을 정당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의 전염병 대응 전략과 의료체계 발전 정도를 고려했을 때 북한의 광범위한 대응이 타당하다는 의료 전문가의 평가도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국제보건학을 가르치는 박기범 재미한인 의사협회 북한 담당 국장은 북한은 개성 지역 안에 모든 사람들을 검사할 역량과 충분한 진단키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현재 실행하고 있는 대책은 지역 봉쇄, 물리적 거리두기, 격리 등 소위 낮은 기술 수준이지만 매우 효과적인 공중 보건 개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What they're doing is what we call low-tech but highly effective public health intervention.
박 국장은 북한 당국이 의료체계와 치료 역량을 증진하며 바이러스 유입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전략과 외부에서 과민 반응이라고 간주할 정도의 대책을 취함으로써 바이러스 유입을 예방하는 전략 등 두 가지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 겸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미국인들의 해외여행 금지를 권고한 최고 단계 경보를 넉 달여 만에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 55개 나라에 대해서는 여행 금지 권고 조치가 유지됐습니다. 김영길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6일 미국인들이 모든 해외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했던 4단계 여행 경보를 해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긴밀히 협의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1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4단계 여행 경보를 발령한 지 4개월여 만입니다. 국무부는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일부 나라는 보건과 안전 상황이 개선되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국가별 상황에 따라 1단계에서 4단계로 분류하는 기존의 체제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과 일본 등 전 세계 대부분 나라가 여행 금지 권고 대상인 4단계에서 3단계인 여행 재고 대상으로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이란, 인도, 시리아 등 55개 나라는 여전히 여행 금지를 권고하는 4단계 경보 대상에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사태와 무관하게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 석방된 직후 숨진 오토 원비어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7년 9월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미국 시민들이 해외여행 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일반적인 사전주의를 요하는 1단계에서 강화된 주의를 당부하는 2단계, 여행 재고를 촉구하는 3단계, 그리고 여행 금지를 권고하는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4단계 경보는 생명의 위협을 줄 수 있는 여행에 대한 경보로 통상 전쟁 지역이나 경제 공황 지역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병한 지역이 대상입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개성공단 내 건물들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붕에 녹이 쓸고 바닥에 균열이 생기는 등 방치된 모습이 민간 위성 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일부 공장 건물에서는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한국 측 자산을 북한이 사용한 정황도 위성 사진에 담겼습니다. 함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을 촬영한 위성 사진에 유독 지붕이 붉은 건물이 눈에 띕니다. 미국의 맥사 테크놀로지가 지난 6월 22일 촬영해 최근 구글 어스에 공개된 위성 사진에 드러난 이 건물은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지붕이 파란색이지만 오랜 시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듯 지붕 상당 부분이 녹슨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2016년 이후 사실상 방치돼 왔다는 점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차장으로 쓰인 듯한 한 지역에선 균열이 생긴 듯 여러 개의 굵은 선들이 포착됐습니다. 2016년에 비해 균열이 많이 늘었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아스팔트 포장 작업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 공장의 경우 건물 바로 앞 공터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치 진흙더미나 녹물이 뒤덮은 모습인데 2018년 위성사진에선 볼 수 없던 겁니다. 이처럼 개성공단 내 상당수 한국 측 자산이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지난 4년간 방치된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닉 한센 미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 연구원은 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위성사진을 통해 개성공단 내 일부 변화가 감지됐다는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It's very obvious that the changes taking place between 2016 or 18 and the latest 2020 shots indicate there's still some activity going on.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녹이 쓴 건물들과 균열이 생긴 주차장이 발견된 반면 일부 물건 혹은 자재들이 건물 안에서 바깥으로 나와 있는 모습들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북한 측이 외부와 같이 내부에 대해서도 방치를 했다면 공장 내부의 기계나 장비들도 녹이 쓰는 등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추진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아 여러 차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개성공단 내 상당수 건물들이 사실상 방치된 것과 대조적으로 일부 건물에선 작은 변화가 감지돼 눈길을 끕니다. 공장으로 추정되는 한 건물의 경우 2017년까지만 해도 공장 건물 앞 공터에 아무 물체도 없었지만 올해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박스나 건축 자재 등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또 한국 측 자산으로 알려진 약 300여 대의 버스도 상당수는 2016년 폐쇄될 당시 모습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약 5대의 버스가 위치가 바뀌는 등 여전히 운행 중이란 점을 추정했습니다. 특히 한국 측 소유 버스와 색상과 모양이 같은 차량 2대는 개성공단 밖 북측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앞서 BOA는 2018년 위성사진을 통해 개성공단 내 일부 공장에 트럭들이 물건을 운송하고 여러 대의 한국 측 버스가 개성 시내를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파악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월 16일 한국 측 자산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바 있습니다. BOA가 이날 확인한 위성사진은 폭파 약 일주일 뒤 촬영된 것으로 공동연락사무소는 건물 외벽이 무너진 상태였으며 그 주변으론 차량이나 인적으로 보이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미국 안보와의 연계성을 지적했습니다. 미 한일 3자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한일 갈등과 별개로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지소미아 종료가 한일 관계를 넘어 영내 전체와 미국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6일 BOA에 한국과 일본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역량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이익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이익에도 매우 중요하며 더 넓은 지역의 안정에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한국 외교부가 지소미아와 관련해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고 밝힌 데 대해 논평하면서 나왔습니다. 앞서 김인철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위해 일본의 종료 의사를 다시 통보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정부는 작년 11월 22일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두 나라가 지난 2016년 11월 체결한 지소미아는 원래 매년 갱신되는 형태로 협정 중단을 위해선 종료 석 달 전인 8월 말 이를 통보해야 하지만 작년 11월 한국 정부가
종료 통보 유예 조치를 한 만큼 한국이 원하면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은 국방과 안보 문제는 한일 관계의 다른 영역과 계속 분리돼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동의 이익을 인식하면서 한국, 일본과 양자, 삼자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사안들의 지속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일 갈등에 대해 말을 아껴온 미국 정부가 그동안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우려와 실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국 정부의 종료 결정이나 관련 성명에 부정적인 인식을 표출해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8월 한국의 비판 자제 요청에도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한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 결정이 미국과 우리의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에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11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건부 연기 결정이 나왔을 때도 갱신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 정부가 전제한 지소미아 종료 유예가 아니라 연장으로 규정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한 인권단체가 자국 국민에게 인권 유린을 하는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다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내 인권 유린 상황을 시급하게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보호책임 글로벌 센터가 주민들에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나라로 북한을 다시 지목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매주 잔혹성 경고로 해당 국가를 고발하고 있는 이 단체가 올해 북한을 지목한 건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보호책임 글로벌 센터는 이번 경고에서 지난 7월 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내놓은 북한 내 구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와 관련한 보고서를 재조명했습니다. 이 단체의 나디라 코트 북한 담당 연구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보고서를 통해 강제로 북송된 탈북 여성들이 수감돼 고문을 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They were forcibly returned, being detained in prison, tortured, other violations, deprivation of food.
수감된 여성들은 또 식량 부족과 강제 노역, 성폭력 등에 직면한다면서 이런 상황을 알리기 위해 경고를 발령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를 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호책임 글로벌 센터는 모든 나라가 국제법상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와 유린에 직면할 위험이 있는 개인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코트 연구원은 특히 대다수의 북한 난민들이 정착한 중국이나 한국같이 북한과 가까운 나라들에게 강제로 북한 난민을 돌려보내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이 북한에 송환된 후 고문을 당하고 수감되며 심지어 살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보호책임 글로벌 센터는 2014년 북한 정권이 제도적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고 북한 정부 내 최고위 인사들이 이런 반인도 범죄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밝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나왔지만 이번 유엔 보고서는 6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 내 반인도 범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코트 연구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잠재적 반인도 범죄에 대해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사안은 여전히 논의되고 있지만 인권 상황은 덜 논의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도 진행 중인 북한 내 반인도 범죄에 유엔 안보리가 다시 관여할 것을 권고한다는 겁니다. 또 유엔이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코트 연구원은 ICC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일이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지만 그곳에서 대규모 잔혹범죄를 일으킨 이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이런 절차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규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순서입니다. 지난 6월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에 북한에서는 탈북민을 가족으로 둔 주민에 대한 감시가 강화하면서 북한으로 연락을 하거나 돈을 보내는 일이 어려워졌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북한의 가족을 둔 미국에 사는 탈북민들은 어떤 상황인지 장양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미서부 유타주에 거주하는 40대 탈북 남성 크리스 최 씨.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해 16년 동안 소식에 끊긴 여동생을 지난 4월 찾았습니다. 최 씨는 이후 매일 오후가 되면 의복 공장으로 출근하는 여동생과 위챗으로 통화하는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최 씨가 여동생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북한에 살고 있는 동생들의 연락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종 연락을 취해온 북한의 동생들로부터 소식이 끊어진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최 씨에 따르면 동생들은 그동안 통화할 때마다 다음 전화 시점을 정했고 한 번도 연락을 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동생들이 요즘 소식이 없어 걱정으로 밤잠을 설친다고 최 씨는 말했습니다.
오늘 약속하고 언제 전화하자 이러면 전화가 꼭 오고 이랬는데 지금 안 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반대로 가면 거기는 그 전화 우리 동생들한테 전화가 없고 그 전화를 이렇게 사용 가지고 있는 그런 브로커가 또 있거든요. 걔네들이 이렇게 돈을 한번 통화해 돈을 말한 게 있어요. 돈을 주고 그리고 통화하거든요.
중국에 사는 여동생이 수소문을 해서라도 오빠들 소식을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최 씨는 이를 만류했습니다.
걔네 또 뭐 벌지고 또 뭐 둘째 나서 또 어디 또 효과가 또 그 육자병을 갈까 봐 그래서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더 낫다고 이래가지고 알아본다고 뭐 이래 또 수신하면 뭐 이래 또 그거 뭐 피해가 가거든요.
최 씨는 송금은 고사하고 연락 자체가 되지 않아 밤에 나쁜 꿈을 꾼다며 최근 탈북민 가족에 대한 감시가 심하다는데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 중부에 거주하는 탈북 남성은 지난 6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 가족에게 연락을 자제하겠다는 메시지를 먼저 보냈습니다. 김여정의 담화가 나온 다음부터 전화를 의식적으로 하지 않았고 송금도 보내지 않았다며 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소식은 다른 3자를 통해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평안남도와 국경 지역에 가족들이 살고 있어 매년 평균 $2,000를 송금하고 있다는 이 남성은 그 이유에 대해 노동신문을 통해 탈북민에 대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탈북민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을 것 같고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중앙보유부에서 감시하는 등 관리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명심이 있는 보위부 요원이나 보안원들이 이 시기에 공을 세워보려고 감시를 더욱 심하게 할 것 같아 주의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올봄 송금 당시 어려운 때를 대비해 돈을 모아놓으라고 가족에게 당부했다면서 몇 개월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미국 내 탈북민들은 북한 내 가족과 최근까지 연락을 취하거나 돈을 보내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서부에 거주하는 40대 탈북 남성은 매년 평균 $2,500를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고 있다면서 지난 6월 말 돈을 보냈고 가족들이 돈을 받았다는 동영상을 브로커를 통해 받아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는 못하고 그냥 소식만 좀 받아보고 그랬습니다. 한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연락을 하면 그 사람이 도중에서 이렇게 그 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뭐 그쪽에서 음성 메시지라든지 뭐 그런 걸 가져다가 이렇게 주다 보니까 혹시 뭐 동영상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긴 했는데
엘라베마주에 거주하는 탈북 여성도 지난달 함흥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금요일날에 연락이 왔더라고.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뭐 도와줘야지 어떻게. 우리야 여기서 무슨 돈 조금 못 쓰면 그래요. 돈을 조금씩 모으자. 이렇게 해서 200만 원을 보내줬어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돈을 송금해주는 중간 사람들한테 한 60만 원 주고 이제 200만 원은 우리 오빠한테 그대로 전달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래. 오빠는 그 자리에서 받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냥 돈 먼저 줘요.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네 돈을 먼저 준 다음에 우리가 돈을 보내줘. 오빠한테서 딱 그 자리에서 받았다 하면 그 자리에서 받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받았다 하면 그냥 우리는 그쪽에다 보내주는 거죠.
가족이 먼저 돈을 받은 것을 확인한 후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 여성은 가족들이 이전보다 살기가 어려워졌다며 미국에 살면서 가족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남부에 거주하는 또 다른 탈북 여성은 송금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북한의 가족들과 이전처럼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족과 연락이 닿기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다는 겁니다.
7월 9일 날 통화하고 송금했어요. 힘들게 왔다고 그 전화하려 통화하러 집에서 그렇죠. 통화하는 게 아니니까. 예. 원래 해마다 한 5월 달쯤에는 왔었는데 이번에 좀 오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만 말하더라고요.
미국 정착 후 일찌감치 안정적인 전문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여성은 지난 10년 동안 1년에 적어도 5천 달러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해외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돈을 보내면 결국 북한 정권에게 이로운 일일 것이라며 송금을 어렵게 만드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거주하는 소피아 린 씨는 지난 7월 북한의 어머니와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보통 송금할 즈음 연락을 하지만 이번에는 어머니가 먼저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소피아 씨는 송금할 때는 중국 내 브로커를 통해 연락하지만 그게 아니면 북한 내 브로커를 통해 연결하는데 도청당하니까 간단한 안부만 물어봤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미국 내 탈북민들은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미국과 유엔의 대북 금융 제재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북한의 가족을 돕는 것이 오히려 양쪽 모두에게 해를 줄까 염려스러워 송금하기가 꺼려진다는 겁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에 북한 내 가족을 위한 송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Probably not, but they should be contacting the Treasury Department to get that opinion. There is a Treasury Department regulation that allows for personal family remittances back to North Korea, but there is an annual limit, and they need to stay within that limit.
대북 제재 위반은 아닐 것이지만 미 재무부와 접촉해 의견을 얻어야 하는데 북한 가족을 위한 개인 송금에 대한 재무부의 규정이 있고 송금은 연간 제한된 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미 재무부의 대북 제재 관련 웹사이트에는 미국 내 개인이 북한으로 송금 시 연간 5천 달러까지는 별도의 추가 승인 없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황해도와 강원도, 함경도, 자강도 일부 지역에 비가 시작되겠고 오후에는 양강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집니다. 비의 양이 적지 않습니다. 강원도와 황해도 지역은 10에서 40mm, 평안도와 함경도는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또 황해도와 평안남도 지역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과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오전에는 구름 많거나 흐리고 오후에 평양과 남포 지역에 한때 비가 시작되고 당분간 비가 이어집니다. 바람 약간 강하게 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23도에서 시작되고 양덕은 21도, 고성 22도, 낮 최고 기온은 양덕 지역만 27도, 나머지 지역은 31도입니다. 자강도 오전에는 강계 희천에 한때 비 내리고 오후에는 중강 지역만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18도, 강계 19도, 희천은 21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강계 희천은 31도, 중강 32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오전에 해주와 개성부터 한때 비가 시작되고 오후에는 모든 지역으로 비가 이어집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 22도, 개성 22도, 사리원은 21도. 낮 최고 기온은 해주가 28도, 개성 29도, 사리원은 30도입니다. 강원도 지역도 흐리고 비가 계속됩니다. 원산 지역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21도, 평강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 사이입니다. 함경남도 지역은 함흥과 신포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모든 지역으로 비가 이어지겠고 함경북도는 청진과 성진 지역으로 오전 한때 비 내립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21도, 성진 김책은 20도, 장지는 14도에서 시작됐다가 낮에는 23도까지 오르겠고 나머지 지역의 낮 최고 기온 24도에서 27도입니다. 양간도 오늘 하루 흐립니다. 풍산 김영곤의 아침 최저는 13도, 삼지연은 12도, 해산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과 풍산 김영곤은 25도, 해산은 30도까지 오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 내립니다. 서해는 흐리다가 오후에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예보돼 있습니다. 8월 8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사이버 범죄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안보 위협입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사이버 범죄는 400% 이상 늘었습니다. 컴퓨터망을 침입하는 사이버 공격은 한층 광범위해지고 한층 위험해지고 한층 정교해지는 것은 물론 민간과 공공부문을 가리지 않고 행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거래 비밀을 비롯한 민감한 자료를 노리고 기업에 침투합니다. 또 연구개발과 관련된 자료를 훔치기 위해 대학과 연구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 개인 신상 정보를 노리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올 7월 미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국적의 아르템 비아체슬라보비치 라드첸코와 올렉산터 비타리 예레멘코의 현상금 100만 달러를 내걸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기소하거나 체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라드첸코와 예레멘코는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전자정보 시스템을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증권사기, 통신침해 음모, 컴퓨터 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6개 항목에 달하는 기소 혐의는 이들 두 해커가 수천 개의 기밀 파일을 훔쳐 돈을 받고 팔았음을 시사합니다. 또 증권거래위원회는 예레멘코와 다른 개인과 대상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 현상금은 국무부가 운영하는 국제조직범죄와 마약류 신고 포상 프로그램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지난 1986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75건의 국제범죄를 법정에 세우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런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정보는 미국 비밀경호국의 전자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전자우편의 주소는 reward@uss.dhs.gov입니다. 또 라드첸코와 예레멘코 사건이나 신고 포상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www.state.gov/artem-biachselavovich-radchenko에 접속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자들은 국가의 법을 존중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습니다. 이들 범죄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활동함에 따라 우리는 이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모든 국가들과 협력해 무고한 시민들을 지키길 바란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오 국무장관은 미국은 국무부의 범죄 신고 포상금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사법기관과 협력해 사이버 범죄자들과 다른 국제 범죄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인도의 항공기가 폭우 속에서 착륙하던 중 추락하면서 최소 1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도의 저가 항공사 에어인디어 익스프레스 보잉 737 항공기는 7일 남부 케랄라주 인근 캘리컷 공항에 착륙하려다 폭우로 인해 활주로에 미끄러졌습니다. 여객기는 30피트 높이의 비탈길로 떨어지면서 동체가 조동강 났습니다. 인도 항공당국은 19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탑승했으며 이 중 10명은 신생아였다고 밝혔습니다. 탑승객 중 최소 16명이 사망했으며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정부가 운영하는 송환 여객기로 코로나 사태로 집에 돌아가지 못했던 인도인들을 태우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트윗을 통해 여객기 추락 사고에 고통스럽다며 목숨을 잃은 이들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멕시코와 미국 국경 지대에서 미완성 지하 터널이 발견됐습니다. AP통신은 멕시코와 미국 애리조나주가 연결된 지하 터널이 발견됐다고 7일 보도했습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 관계자는 이 터널에서 환기 시스템과 전기 배선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애리조나주 남서부 도시 유마의 국경순찰대 수석대행은 이 터널에 대해 미국 역사상 가장 정교한 터널처럼 보여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국토안보부 수사팀은 지난 7월 말 국경장벽 근처에서 싱크홀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터널 주변에서 발굴 작업을 시작했으며 지난 4일 터널이 발견됐습니다. 국토안보부 수사팀은 터널이 미완성이었던 만큼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또 얼마나 존재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년 전 유마 당국은 애리조나주 한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멕시코로 연결되는 마약 밀수를 위한 정교한 터널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7일 캐리담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해 중국과 홍콩 관리 11명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서 미국은 홍콩 시민들과 함께하며 홍콩 자치권을 훼손하는 자들을 목표로 우리의 도구와 권위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제재는 자유와 민주적 절차에 대한 중국의 탄압 정책을 이행하는 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미국 내 모든 자산은 동결되며 거래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제재 대상자들이 재정적으로 영향을 받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남 행정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미국에 자산이 전혀 없고 미국 이주도 갈망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한다면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6일 이란이 세계 최대의 테러 후원국이라며 무기금수 조치 연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이날 이같이 밝히면서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들도 제1의 테러 후원국을 지지하는 공동 후원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중동 지역의 평화를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관계는 자국 국경 바깥에서 혼돈과 혼란을 초래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날인 5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다음 주 중 이란 무기금수 조치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7일 자국을 겨냥해 발사되는 모든 탄도미사일을 핵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군사전문지인 크라스나야 드베즈다 붉은별은 이날 러시아군 총참모부 안드레이 스털린 소령과 알렉산더 크랴핀 대령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 고위 장교는 미사일 발사의 핵탄도 장착 여부를 판단할 방법이 없다며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핵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는 자동적으로 러시아의 군사정치 지도부에 넘겨져 상황에 따라 보복 조치의 범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6일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부여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 가전제품 회사인 월풀 생산 공장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캐나다는 미국으로부터 이득만 취한다면서 캐나다로 인해 미국 내 알루미늄 사업이 심각히 약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